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다른 자연현상이나 재난과는 다르게 태풍은 어엿하게 자신만의 이름을 갖고 있죠. 한번 발생한 태풍은 일주일 이상 지속되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동시에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경우를 감안해 혼선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데요. 2012년 산바에 이어 이번에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의 이름은 비의 신이라는 뜻의 뿌라비룬. 이름에 걸맞게도 참 많은 비를 흩뿌리네요. 장맛비에 이어 태풍까지 겹치면서 산사태와 침수 등 곳곳이 크고 작은 호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태풍이 내륙을 완전히 관통하며 올라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거죠. 그래도 태풍이 진입해 들어온 전남 남해안과 제주, 영남 지역은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뿌라비루는 지나쳐 가고 있지만 장마철은 아직 한창이고 태풍의 계절은 이제 시작이죠. 저지대 지역과 상습 침수 지역 등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경계를 늦춰선 안 되겠습니다. 7월 4일 수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7월 4일 수요일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오늘 첫 곡은 3253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엘비스 프레슬리의 Proud Mary 전해드렸습니다. 3253번 쓰시는 분이요. 건강 관련된 소재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하고 새로운 소식 또 문제점을 알리면서 간단하지만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오프닝 멘트 매일 기대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Proud Mary 신청해 주셨네요. 그러게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또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께 많이 전해드리고 또 여러분의 생각도 여쭙고 있는데요. 오늘은 태풍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2012년 산바에 이어 6년 만에 한반도를 스치고 지나가며 엄청난 비를 쏟아부은 비의 신 뿌라비룬. 아, 이제 조금 잠잠해질까요? 다행히 태풍 경로가 동쪽으로 크게 치우치면서 내륙의 피해는 예상보다는 적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장마철로 접어들어서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와 또 침수 피해 피해갈 길이 없었습니다. 예상보다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번 태풍으로 인한 또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전국의 평균치 뭐 예상보다는 괜찮다라는 게 위로가 될 리는 없겠죠. 무엇보다 피해 복구를 위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마침 뿌라비룬이 스쳐간 이 시점 지자체 민선 7기 출범 시기와 겹치면서 태풍 피해 복구라는 과제가 임기의 첫 업무가 될 것 같은데요. 기왕 받아든 이 첫 과제 꼼꼼하고 철저하게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아마 비가 꽤 많이 내릴 걸로 보이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더욱더 단단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7월 4일 수요일입니다. 건강한 아침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건강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라디오 주치의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9988 건강 길라잡이에서는 임산부의 눈 건강 관리법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 약사가 들려주는 약에 관한 올바른 상식, 우리가 몰랐던 약 이야기에서는 소화제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도 6시까지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와 함께해 주세요.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라디오 주치.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모시고 건강에 관한 청취자분들의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드립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 뒷자리 6404번 쓰시는 분의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70세인데요. 6년 전 방사선을 많이 받아서 침샘이 없습니다. 요즘 혓바닥이 너무 아프고 떨려요. 고통이 심해서 음식 먹기도 힘듭니다. 좋은 대책이 없을까요? 병원에 가도 별 방법이 없어요 하셨는데 정확한 정보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긴 한데 방사선 치료를 받으셔서 침샘에 문제가 생긴 걸로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6년 전에 방사선을 많이 받아 침샘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 침샘이 파괴될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분들 폐암이나
네.
또는 갑상선암 또는 두경부암 이비인후과 쪽에서 치료하는 두경부암 등으로
네.
방사선 조사 치료를 받으신 게 아닌가. 그런 경우에 이제 침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췌장 같이 네. 이 내분비, 인슐린을 분비하는 내분기처럼 위장액과 침샘을 보내는 외분비 샘이 있거든요.
네.
이 외분비 샘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많이 받아서 그 조직이 파괴된 것이 아닌가 또는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입안에 고여있는 이 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침샘이 망가지면 일단은 입이 바짝 말라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고통이 클 것 같고 또 게다가 다른 문제들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침은 사실 우리 몸을 지키는 첫 번째 천병, 즉 군대 중에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네.
이 안에는 예전에 상처가 나면 침 바르면 에이 더러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네.
실제로 그 안에는 락토페린이나 라이소자인 것 같은 항균물질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외부에서 유입된 유해물질을 해독하거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아밀라제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서 음식물 소화도 돕죠. 그런데
네.
문제는 이것이 줄어들면 보통 안전된 상태에서
네.
침은 분당 0.3ml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구강 건조증이 생기면 일단은
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입맛이 떨어지고
네.
그리고 충치가 잘 생깁니다.
예,
침이 없으면 치아를 네. 덧붙지 못해서 금방 충치가 생기고 어르신들 중에서 예전에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 있어요.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들어가면 왠지 방에서 냄새가 나. 실제로 그게 입냄새인데요. 구강에서 침이 분비가 줄어서
네.
입냄새가 심해지는 겁니다.
또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방사선 치료의 후유증으로 보이는데 구강건조증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말고도요. 고혈압 치료제의 일부, 항우울제의 일부, 항히스타민 우리가 알레르기 치료할 때 쓰는 그
네.
일부가 침 분배를 억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중년 이후에 이러한 질환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그걸 치과 교수님이 연구를 했는데
예.
실제로 구강건조증이 침샘의 문제나 노화 외에도 이런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구강건조증이 증가되고 있다. 그런 경고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만성질환 앓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드시던 약을 갑자기 끊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면 증상이 바로 좋아지는 게 또 구강건조증이거든요.
네.
근데 원인 질환이 만성병으로 인해서 약물 복용을 계속해야 되는 경우 약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치매 분비를 촉진하는 약물이 또 있습니다. 또는 치의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주 물을 마시거나
네.
무설탕 껌을 씻거나 또는 신맛이 나는 과일이나 약간의 식초 탄물 등을 드시는 거 또는 일반적으로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침을 지속적으로 나오기 위해서 약간 시큰한 맛이 나는 과일이나 신선한 야채류를 도시락통에 갖고 다니시면서 씹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오일 그럼, 같은 것도 괜찮나요?
아주 좋죠. 그러면은 침샘도 나오면서 섬유소도 섭취할 수 있으니까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질문 주신 분은 침샘이 아예 망가졌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이런 방법을 쓴다고 해서 침샘이 자극을 받아서 침이 생기는 건 아닐 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방사선 치료 등으로 침샘이 완전히 파괴돼서 침이 전혀 안 나오는 경우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인공 눈물 들어보셨죠?
네.
그것처럼 인공 타액제도 있습니다. 시중에는 스프레이 타입이나 젤 타입으로 있어서요.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입안에서 분비되는 침과 비슷한 점막 보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입이 좀 말랐다고 했을 때 칙칙 뿌리거나 그러면은 실제로 침이 고이는 듯한 그런 효과를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요.
네.
종양제거 후에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서 구강 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네.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휴대폰 뒷자리 5235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80세 남자입니다. 키 169cm에 체중 55kg인데요. 30분 동안 2km 정도를 걷다 보면 종아리나 발등이 붓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둔한 고통이 오다가 잠자고 일어나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증상이 완화됩니다. 가끔 허벅지에 작은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있고요. 시간이 지나고 자고 나면 또 정상이 됩니다. 얼음찜질을 하면 붓기가 빠지기도 하고요. 왜 그런 건지 또 치료 방법은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사실 최근에도 비슷한 환자분들이 오셨어요.
네.
90세 남자분이시고요. 다 건강하시고 고혈압밖에 없으신데
네.
자려고 누우면 휴식을 취하려고 하면은 허벅지에 작은 벌레가 기어 들어간 느낌이 있고 또 시간 지나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네.
또 무겁고 다리가 자기가 특별히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데도 움찔움찔 움직이려고 하고 특히 잠이 들려고 할 때 그렇게 나타나는
네.
이게 바로 주로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휴식을 할 때 하지가 근질근질거리는 이상감각 그리고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
네.
거기다 수면증 장애 통증, 하지 불안 증후군의 증상으로 보입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
그러면 이 허벅지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는데 이건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벌레가 뛰어다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거든요.
예.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질 때 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분 부족한 경우
네.
또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생성이 안 되는 즉 도파민 생성이 안 되는 경우에도 나타날
네.
수 있고요. 이런 보통 우리가 하지 불안 증후군은 도파민 생성 부족이나 철분 부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당뇨병을 오래 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말초 신경병증 또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여성분들 중에서는 임신 후기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의 문제 또 혈액 공급의 문제라면 왜 유독 다리에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게 사실은 상지와 어깨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환자분 중에서 코끝에 나타나서 병원에 오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없었는데 저는 어깨가 증상 이상한 환자분이 있었고요. 대부분 종아리랑 자기도 모르게 무릎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신경전달 물질이 가장 멀리 있는 하지에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사실 증상들이 조금 애매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는데 뭐 그냥 조금 피곤할 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걸 보고 하지 불안 증후군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는 거죠?
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증상들이 모여서 질병을 정의할 때 사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어떤 병은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는 네 가지를 만족시키면 하지불안 증후를 진단한다 했는데요.
네.
첫 번째가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강한 충동. 이러한 충동이 종종 다리에 불쾌감과 함께 찾아오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심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팔, 어깨 등을 움직이고 싶은 충동도 든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걸 안 움직이지 하고선 가만히 있으면 증상이 더 심해진다는 거죠. 앉아있거나 누운 자세, 휴식을 취할 때 더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막상 움직이잖아요. 좋아진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저녁이나 밤에 시작되거나 저녁이나 밤에 더 증상이 악화될 때
네.
이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하지 불안 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이 증상에 따라서 결정하는데요.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그냥 기다려봅니다. 또는 운동 같은 걸 하는데요. 이 운동도 안 되면 마사지도 하고
네.
근데 최근에 미국 FDA 식품의약청에서 도파민 제제를 공인했습니다. 도파민이 보통 우리가 파킨슨병
네.
또는 뇌혈관 내의 호르몬 이상증에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약물을 하지 불안 증후군에 사용했을 때
네.
어떤 경우에는 하루 만에도 효과가 나타나고요. 대개 2, 3주 만에 호전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다만 오래 먹으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전문가의 상의하에 약을 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증상이 있으면 병원의 어느 과에서 진료를 보면 될까요?
우선은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시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지 불안 증후군에 대한 연구와 치료는 신경과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들 같이 살펴봤고요. 끝으로 닥터 유의 퀴즈 내주실까요?
정말 이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불안하대요. 여러 가지로. 네. 특히 다리 쪽이. 네. 허벅지에 벌레가 기어간다. 가만히 있어도 다리가 움직이려고 하고. 이러한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무언 네 가지가 있으면 네. 이 병이라 불리는데요. 정말 이 다리 쪽이 불안감이 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며요.
네. 앞에 네 글자 뒤에 증후군까지 붙는 오늘의 병명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은 휴대폰 문자번호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라디오 주치, 오늘도 순천향대학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김국범님이 신청하신 곡 전해드릴게요. 최은옥의 노래입니다. 빗물.
조용히 비가 내리네. 이렇게 비가 내리면
9988 건강 길라잡이. 9988 건강 길라잡이 시간에는 매일매일 인체 각 부분별 건강 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에는 눈 건강 그리고 안과 관련 질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톨릭의대 안과 전문의 주청기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제는 그 치과 질환과 관련돼서 다룬 주제가 있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임신부의 눈 건강에 관련된 내용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성의 경우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다양한 신체적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눈이라고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뭔지 또 눈 건강 잘 관리하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 눈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그 부분부터 설명해 주세요.
예, 해부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각막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붓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수정체 모양이 좀 평소와는 달리 네. 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망막은 혈관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망막 혈관의 흐름이 원활치 않아 가지고 망막 혈관 질환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고 나서 갑자기 시력이 떨어진 것 같다 이런 분들도 꽤 계시. 던데 실제로 시력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침침해서 이렇게 느끼는 건지 궁금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막이라든가 수용체 이런 모양이 좀 달라지면서 근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근시라고 하는 것은 평소 때 워낙 생기는 것은 안축장 거리가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네. 그거와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근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멀리 보이는 것이 좀 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출산을 하고 나면 그 시력이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막 수정체의 변화는 임신으로 인해서 생긴 일시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출산 후에는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원래 시력이 안 좋았던 사람들도 임신 중에는 콘택트 렌즈를 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왜 그런 거죠?
뭐 꼭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임신 중에는 각막이 좀 붓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콘택트 렌즈를 꼈다 뺐다 할 때 손상을 주게 되면 쉽게 손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피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임신한 여성을 라식이나 라섹 같은 시력 교정술도 피해야 되나요? 어떤가요?
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을 한 경우에는 이제 각막이 일시적으로 붓는 등 여러 일시적인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라식, 라섹 이런 굴절 수술은 이 변화가 6개월 정도는 없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임신 중에는 이런 일시적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신을 한 여성들은 산부인과 정기검진뿐 아니라 안과검진도 정기적으로 받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요. 특히나 망막 검사를 꼭 받아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던데 이건 왜 받는 거죠?
예, 이제 검사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임신하게 되면 당뇨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성 당뇨가 있거나 아니면 당뇨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것이 악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확인을 받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그 당뇨로 생기는 망막 병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도 자세히 다룬 적이 있긴 한데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이거 다시 한 번만 짚어주세요.
예,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의 병입니다. 근데 혈관이 눈에는 망막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생기게 되면 당뇨병성 망막증도 잘 생기게 되는데요.
네.
이 혈관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혈관의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것이 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 못하고 막 새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이 당뇨병성 망막증이 생기게 되면 시력도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진단받고 치료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주된 증상이 어떤가요?
맨 처음에 초창기 때는 우리가 증세를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부에 아주 미세 혈관에만 먼저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잘 못 느끼지만 이것이 좀 더 심해지게 되면 중심부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망막 중심부가 부기 때문이죠. 또 물체가 이제 굴곡져서 보이는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임신 중에도 치료는 가능한가요?
네, 출산 후에 회복되는 경우를 만약에 이분이 원래 당뇨병성 망막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뭐 보통은 출산하고 나서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만약에 이런 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면 임신 중에도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도 그러면 임신 중에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혹은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다른 안질환 뭐가 있을까요?
네, 임신 중에는 이제 눈물 량이 굉장히 감소하게 돼서 안구건조증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또 면역 기능이 변하면서 알레르기 결막염 같은 것도 더 심해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혈압성 망막증이라든가 중심성 망막증 이런 질환이 임신 중에 빈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레르기 결막염은 그 걸리거나 하면 보통은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안약을 점안하거나 또 알레르기 약을 복용하게 되잖아요. 임산부의 경우에는 약 먹는 거에 아무래도 좀 민감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떤가요?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알레르기성 결막염인 경우는 이제 가려움증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에 이제 보통 안약을 넣을 때
네.
안약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안 된다고 하지만은 그런 안약을 넣을 때 이 안약이 빠져나가는 길, 즉 코랑 눈과 그 사이에 그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막고 안약을 넣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은 우리가 전부가 다 조사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가능한 대로 약을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근데 사용할 때는 그런 조심성을 갖고 해야 되겠고 아니면은 이제 인체에 무해한 인공누액을 좀 이렇게 차갑게 점안한다든가 냉찜질을 통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약을 쓰는 적극적인 방법보다는 이런 것을 피하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원래부터 그 안질환을 앓고 계셨던 분들 중에 꾸준히 약물을 복용해왔던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이런 경우라면 그 임신 중에 약물 치료는 중단을 하시는 게 좋은가요?
사실은 뭐 이것 때문에 중단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예.
그래서 특히 장기적으로 안약을 넣는 분들은 녹내장 환자들입니다. 녹내장 환자들은 안압이 올라가게 되면 시신경이 망가지기 때문에 더 이상 시력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녹내장 치료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약을 넣는 경우에 숫자가 많지 않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눈물구멍이 빠져나가는 길을 잘 막으면서 넣는 방법도 있겠고
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방법이 너무 힘들다면 수술을 통해 가지고 약을 계속 쓰는 것보다는 수술을 통해 가지고 안압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안약이나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피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왜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영양제 요즘 많잖아요. 이런 건 어떤가요?
예, 보통 이제 그 영양제 중에서 루테인이 이제 예.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루테인은 우리 몸 안에서 생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복용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이제 건성적인 황반 변성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데 임신부인 경우에는 뭐 특별히 눈 건강을 위해서 복용할 만한 이런 특별한 영양제는 없습니다.
그 밖에도 임신을 하고 있는 동안에 눈 건강을 위해서 주의해야 되는 점이나 아니면 도움될 만한 이야기 있다면 한번 덧붙여주세요.
네, 임신 중에는 이제 항상 우리 몸의 호르몬이라든가 면역 기능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신체 변화가 있는데 눈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불편이 있을 때는 이제 그 불편함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뭐 냉찜질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겠고, 만약에 시력 저하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은 예. 반드시 안과를 가서 이것이 임신에 의한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어떤 병이 생긴 건지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임신 중에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몸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고 검진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내용 전해드린 걸 토대로 본다면 안과 검진 역시도 놓치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임신부의 눈 건강에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가톨릭의대 안과 전문의 주청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릴게요. 휴대폰 뒷자리 5131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입니다. 이승철의 노래예요. 서쪽 하늘.
서쪽 하늘로 너흐른 지 이젠 슬픔이 돼버린 그대를 다시 부를 수 없을 것 같아 또 한 번 불러보네. 소리 좀 불러도 늘어.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매일 아침 5시 5분 건강한 아침 이진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약 이야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양한 건강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몰랐던 약 이야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정재훈 약사와 함께합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약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요즘 뭐 특히 월드컵 기간이고 네. 하다 보니까 밤늦게 이제 야식이라든지 음주하고 나서 그럼 다음날 소화불량 때문에 약국을 문을 두드리는 분들 많거든요. 네. 소화불량입니다.
아, 네. 사실 뭐 이렇게 야식을 먹거나 뭐 회식을 늦게까지 하거나 하면 그 다음날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거든요. 네. 이럴 때는 소화제를 먹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좀 기다리면 되나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소화제를 먹는 게 나은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소화제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때가 있는데 예.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소화제 중에서 어떤 걸 골라서 드시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소화제가 사실 또 가짜 약이라고 그러잖아요. 플라시보 효과.
맞아요.
그것도 상당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셔가지고 뭘 제일 먼저 집냐 하면 알약 중에
네.
이제 그 코팅 잘 돼 있는 약간 네. 달달해 보이는 그런 알약 있잖아요. 소화 요소제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는 사실은 이제 뭐냐면은 그 동물의 췌장에서 분비되는 그런 효소를 그걸 이제 모아가지고 넣어놓은 그런 효소 소화제인데
네.
이게 충분히 안 만들어지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특별히 췌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라면
네.
근데도 그거 드시면은 효과가 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좀 그런 면에서 애매하고 좀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소화가 안 되고 좀 더부룩할 때요. 실제 소화제를 뭐 알약 형태로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병에 들어있는 액체 형태로 된 그거를 한 병 딱 마시고 나면 왠지 좀 소화가 잘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건 왜 그런 거죠?
일단은 제 그 병에 들어있는 그런 소화제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탄산가스 같은 것도 좀 넣어놓은 그런 경우도 많이
네.
있고요. 또 이제 그 거기에는 이제 다른 뭐 한약재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거 드셔가지고 좀 이렇게 드시면 트림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속이 뚫리는 듯한.
네. 그러면 네. 이제 가스가 막 불편하고 했었는데 그게 나가고 나니까 좀 시원해질 수도 있고요.
예.
그게 아니더라도 또 뭐가 있냐면 그런 그 가스 차는 증상을 막아주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알약이라든지 그 물약 소화제에다가 또 뭐 시메티콘이나 디메티콘 같은 그런 그 전에 한번 다뤘었지만 가스 없애주는 성분을 넣어놔요. 네, 거기다 이제 또 더해가지고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네. 그 지방 때문에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방 소화 흡수를 도와주는 그런 담즙산하고 비슷하게 생긴 성분.
예.
이런 것도 좀 들어있고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조금씩 들어있으니까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냥 소화가 잘 안 될 때 말고요. 왜 속이 조금 쓰린 듯하면서 소화가 안 될 때는 또 좀 다른 약을 먹어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전날 월드컵 경기 밤늦게까지 보신다고 네. 보면서 그냥 보신 게 아니고 치맥을 곁들였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날 반드시 속이 쓰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뭐냐면은 전날 그 드셨던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지방도 많이 들어있는 치킨.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술, 알코올이 들어가면 이게 더 안 내려가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아마 그대로 잠이 드셨으면은
네.
이제 위에 압력이 가해져가지고 그 위 안에 있는 산화구 같이 음식 내용물이 식도를 건드려서 그래서 식도 쪽에 이제 그 손상을 주니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막 칼로 이렇게 베는 것처럼
막 쓰리고 아프고 네,
명치 있는 데가 쓰리고 이럴 때는 이제 그냥 무슨 뭐 소화제 일반적인 그런 것보다는 제산제를 드셔야 돼요.
아 네. 그렇군요. 그 외에 속 쓰릴 때 먹는 알약하고 제산제는 또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알약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아까 소화효소제 같은 게 있고요. 그 소화효소제 말고 속 쓰릴 때 드시는 거는 보통 이제 무슨 뭐 라니티딘, 니자티딘 이렇게 적혀 있는 약들, 무슨 티딘 이렇게 네. 써 있는 약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히스타민하고 관련된 약들이에요. 이거는 제산제 같은 경우에는 위에 가서 산을 직접적으로 중화시켜주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히스타민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들은 거기에 작용을 해서 위 산을 좀 줄여주는 겁니다. 이런 거를 뭐 나는 평소에는 정말 괜찮은데
네.
어제 야식을 해서 그런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뭐 하루 이틀 복용하시면 되고요. 근데 자꾸 이거를 뭐 한 2주 이상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 이럴 때는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이 있을 때 말씀하신 대로 자꾸 약을 쓰다 보면 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혹시 이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도 있나요?
보통 제일 걱정하시는 거는 내가 소화제 이렇게 계속 먹다가 의존이
맞아요. 네,
돼가지고 이제 소화 효소를 내가 못 만들어내면 어떡하지? 이거
그런
걱정하시거든요.
속설들도 왜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건 속설일 뿐이고 과학적인 근거는 없고요. 다만 이제 걱정하셔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과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네, 배가 지금 뭐 거의 터지게 생겼는데 네, 근데 또 그 상태에서 물리학으로 된 소화제를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물리학 소화제에 대체로 이제 탄산가스 같은 게 녹아있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들어가가지고 시원하게 트림을 하는 것 같지만 그와 동시에 음식하고 이제 위산하고 이런 섞여있는 위 안의 내용물이 같이 역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느낌이 시원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위식도 역류 증상.
더 안 좋을 수
그게 이제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소화제를 드시더라도 조금 기다렸다 드시거나 아니면은 제산제 같은 걸 드시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오히려 제산제는 식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지나서 드시면 이 위 속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도와주기 때문에 약효도 오래 가고 괜찮은데 이제 발포성 그런 이제 탄산가스가 녹아있는 소화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위식도 역류 증상이 좀 있거나 하는 분들은 자꾸 드시는 게 습관이 되면 안 좋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어떤 증상이 있는데
네.
자꾸 소화제로 이걸 누르다 보면 어떤 분들은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죠. 위 궤양이나 위암이나 이런 증상이 있어서 그런 그것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
너무 오랫동안 복용하면서 겁을 먹지 마시고 그럴 때는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소화제를 자꾸 습관적으로 찾는 분들 약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약을 우리가 복용할 때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요. 약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생활 습관도 최대한 조정을 해주셔야 약도 더 적게 쓸 수 있고 더 덜 자주 쓸 수 있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소화불량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음식이나 음료를 피하는 게 좋은데요. 본인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런지를 좀 적어두시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밤에 난 초콜릿을 많이 먹었더니 그렇더라. 또는 밤에 토마토를 먹고 나니까 막 더 속이 쓰리더라. 뭐 이런 그 예. 경험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럼 그때그때 그 음식을 좀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증상이 금방 악화가 되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역시 좋은 거가 저녁에 과식하고 바로 주무시거나 또는 뭐 식후에 흡연하시거나 이제 이런 습관을 중단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후에는 최소한 3시간 정도는 기다렸다가 주무셔야죠.
혹시 그러면 드시는 약 때문에 소화불량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나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소염진통제 같은 경우요. 소염진통제를 식사하고 나서 바로 드시면 그나마 괜찮은데 한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맞아요. 그때 생각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드시고 나면
속이 쓰려요.
네.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외로 잘 모르고 계신 게 감기약입니다.
감기약이요?
네. 감기약에 이제 코 뚫어주는 비충혈 제거약이 들어있는 경우에는요. 네. 이걸 먹으면 이 위식도 쪽에 역류 증상이 있는 분들은 벌써 느낌이 와요. 왜냐하면 그쪽에 이제 쪼여주는 과략근이 있는데 이 과략근이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평소하고 다르게 이상한데 느낌이 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낮에 앉아있거나 서있을 땐 괜찮은데 밤에 주무시기 한두 시간 전에는 감기약을 드시는 걸 좀 피해 주셔야지 밤에 자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걸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끝으로 소화제를 드시거나 하는 이런 자가치료를 하는 것보다 병원에 반드시 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속 쓰리거나 소화불량 증상이 한 2, 3주 이상 이렇게 계속 오래 지속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 네. 그럼 먼저 병원 가셔가지고 병의원에 의사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또 이제 뭐 속 쓰림이 있어가지고 약을 약국에서 사가지고 갔는데 그 비처방약을 거기 써있는 대로 복용을 했는데도 계속 이 속 쓰림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그냥 이런 그 소화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음식을 삼키기도 힘들다. 그리고 삼킬 때 어떤 통증이 있다. 이것도 좀 이제 심각한 질환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도 병원을 가보셔야 되고 또 거기에 이제 하나 덧붙이자면은 다른 증상 있잖아요. 막 소화가 안 되는데 막 숨도 가쁘다. 소화가 안 되는데 막 목이 조이는 느낌이 있다. 소화가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구역이나 구토가 있거나
네.
체중이 막 줄어드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도 병원을 가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화제와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 운동본부 정재훈 약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681번 쓰는 분이 듣고 싶다고 하신 곡이에요. 강민주의 노래입니다. 내 사랑 영가. 저희 건강한 아침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취자분들께 친환경 쌀과 잡곡 세트 그리고 친환경 어싱 전문기업 쉴드그린에서 어싱 테라피 네모 패드를 드립니다. 오늘 닥터 유의 퀴즈 정답은 하지 불안입니다. 오늘 끝곡은 휴대폰 뒷자리 4214번 쓰시는 분이 듣고 싶다고 하신 최혜영의 물 같은 사랑 전해드릴 거예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건강한 아침 이진이었습니다. Do you remember?